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23일 한반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이날 오후 4시 32분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각각 약 250km와 350km를 비행했으며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군의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18일 정찰위성 시험품 운반체라고 주장하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7차례에 걸쳐 66발 발사했으며 순항미사일은 3차례 발사했습니다. 일본이 2023 회계 연도에 약 114조엔, 미화 약 8,650억 달러의 국가 예산안을 23일 승인했습니다. 일본은 내년도 방위비 지출을 6조 8천억엔, 미화 550억 달러로 증액하고 2027년까지 국내 총 생산의 2%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위협 증가에 대비해 사거리가 1,000km 이상으로 알려진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에 211조엔, 미화 16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또 F-35A 전투기용 합동타격미사일과 F-15 전투기용으로 900km 사거리의 합동 공대지 미사일 등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앞서 일본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각회의에서 이 예산안은 일본이 직면한 역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본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자위대 장비와 시설 자금으로 4,340억엔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내각은 내년 1월 정기회기가 시작되면 3월 말까지 예산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0일 전화회담을 갖고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및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이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미중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장관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블링컨 장관은 국제사회를 위한 투명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안보 경제 안정에 대한 위협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왕 부장이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의 발전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미국이 대화를 요청하면서 억제를 하고 협력을 말하면서 칼을 꽂아선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는 합리적 경쟁이 아니라 무리한 탄압이고 이견의 관리가 아니라 갈등의 격화이며 사실상 일방적 괴롭힘의 상투적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한계선을 단계별로 조금씩 침범하는 살라미 방식으로 중국에 끊임없이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의 이번 전화회담은 내년 초로 예정된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내년 6월 다국적 해상훈련에 한국과 북한 등 47개국을 초청했습니다. 현지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군은 6월에 실시되는 코모도 연합해상훈련에 미국과 한국, 북한, 러시아 등 총 47개국을 초청했습니다. 데니스 스라세토요 인도네시아 해군 제독은 한국과 북한의 갈등이 상당하지만 과거 훈련에서 양국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해상훈련은 회복과 부흥을 위한 파트너십이란 주제로 인도네시아 남부 술라웨시섬 주도인 마카사르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수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이라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현지 용병 업체에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했다며 북한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해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0도에서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에서 3m, 서해 앞바다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이라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최근 미 공군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 등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3일 오후 4시 32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품 운반체라고 주장하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겁니다.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쏜 미사일들이 각각 약 250km와 약 350km를 비행한 것으로 탐지하고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0일 미국 F-22 스텔스 전투기가 4년 만에 한국에 출동하고 B-52H 폭격기까지 합류해 제주도 인근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벌인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미국이 지난달 1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 채택을 논의하고 북러 무기거래 정황을 발표한 데 따른 반발성 시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도발이 한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위성 사진이 조악하다고 평가한 데 대해 지난 20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막말 담화를 쏟아낸 지 사흘 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런 평가에 대한 불만도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8일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동해로 MRBM 두 발을 고각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튿날인 19일 정찰위성 시험품 운반체를 발사했고 우주환경시험, 제어시험, 데이터 송수신 시험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서울과 인천을 촬영한 위성사진과 발사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탄도미사일을 37차례에 걸쳐 66발 쏘았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습니다. 한국합참은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측과의 무기 거래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현지 용병업체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했다는 건데요.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백악관이 22일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바그너 그룹의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바그너 측이 관련 무기 대금을 지불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용병업체 바그너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 공급업체를 전 세계에서 찾고 있다고 커비 조정관은 설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과 바그너 그룹 간 거래한 구체적인 무기 규모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전달한 무기의 규모가 우크라이나 전장의 역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더 많은 군사 장비를 전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히 우려한다면서 북한의 추가 무기 거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지만 무기 이전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이 같은 무기 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North Korean officials have said publicly that they would not support Russia's war in Ukraine, and yet here they are delivering arms to Wagner.
북한 관리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지만 그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안보리에 이러한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북한이 바그너의 무기 인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미국 상무부가 전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바그너 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미국 기술이나 생산 장비를 기반으로 한 전 세계 어떤 무기에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Department of Commerce has designated Wagner as a military end user, which means we are expanding the entity listing.
그러면서 향후 몇 주 안에 바그너 그룹과 세계 각국의 무기 지원 네트워크들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이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과 바그너 그룹 간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를 일삼기 위해 무기를 구매한 것은 북한이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무기 이전이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안보리가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북한을 옹호할 뿐 아니라 그 같은 행동의 동업자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향후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제기하고 이 위반에 대한 정보를 대북 제재 문제를 담당하는 1718위원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들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은 이를 극구 부인하며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전략무기 개발에 열을 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무기 거래가 북러 간 군사기술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은 북한이 최근 철도를 이용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제공했다는 일본 언론 매체 보도에 대해 황당무계한 모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23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제공했다는 일본 언론의 모략 보도는 가장 황당무계한 여론 조작으로서 그 어떤 평가나 해석을 달 만한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대변인은 잊지도 않은 북러 사이의 무기 거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며 국제사회는 일부 불순 세력들이 조작해내는 사실 무근한 무기 거래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쿄신문은 22일자 보도에서 지난달 20일 포탄 등 무기를 실은 열차가 북한 동북부 라선특별시 두만강역과 러시아 연해주 핫산역을 잇는 철로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은 무기 거래 이전에 러시아와 몇 달 동안 수백만 달러 규모의 포탄과 로켓탄을 판매하기 위한 교섭을 했다며 북한이 철도로 무기를 제공한 것은 최초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설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굳고 부인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미국으로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 등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 담화를 통해 무기 거래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투에 사용할 상당한 양의 포탄을 북한으로부터 비밀리에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을 땐 국방성 군사대외사업국 부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커비 조정관은 22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보이는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인 나그너 그룹에 지난달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했고 북한이 추가로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바그너 그룹과 거래한 무기가 러시아에 공급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지만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혐의가 짙어지는 양상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의 무기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러시아 우방국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는 개연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과거 이제 소련 연방에 있던 일부 러시아 지지 국가들이 어떤 협력을 해줄 수 있는데 사실상 그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이제 이란과 북한이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거든요. 실제 무력 증강 수준이라든가 군수물자를 만들어낸 경험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사실상 북한이 상당히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북한의 무기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로 이미 2017년부터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어왔습니다. 그런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문제에 대해선 매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담판인데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무기 거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실질적인 전쟁 무기가 지원이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앞으로의 미국과의 담판에서 굉장히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미국 국내 여론도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북한과의 어떤 협상과 타협, 특히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즉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 사안은 미국과의 갈등 전선에서 강화된 북중러 삼각공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북한 안보를 위협한다는 북한의 논리에 동조했던 중국의 경우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행위를 물리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제무대에서 입지가 흔들릴 수 있고 자칫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입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2017년 이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할 때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고 해봤자 늘 하는 얘기가 북한 입장에서 북한 안보도 생각을 해줘야 한다 하는 이런 논리를 앞세웠잖아요. 무기 거래가 적발이 되면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을 봐준 중국 러시아도 궁지에 몰리고 국제적인 대북 여론도 굉장히 악화될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 민감해하는 것 같고
북한이 ICBM을 포함한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전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들이 양국의 은밀한 군사기술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이 최근 신형미사일로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변칙기동을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은 모두 러시아 기술이 그대로 적용된 무기체계들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전략무기 핵심 기술들을 무기를 지원받은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교부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뭐 다양하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이거는 완전히 확증된 얘기는 아니지만 장거리 미사일 재진입 기술도 러시아로부터 이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민감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 용병 회사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 바그너 그룹의 무기 거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을 우려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해 이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늦췄다면서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대북 공조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2일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중국은 이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Let me just add that China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this. It has the strongest
이어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북한과 강력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런 도발적인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북한 문제를 놓고 대화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자신도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해 중국이 북한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놓고 계속 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전제 조건도 없는 외교에 열려있다고 매우 분명히 말해왔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said very clearly, and it remains the case that we're open to diplomacy without any preconditions.
이어 아직까지 북한은 그런 기반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남아있고 나는 중국이 이를 그 방향으로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가한 제재와 이를 강력히 집행하는 우리의 노력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는 북한의 역량에 제약을 가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nd I'd also note that the sanctions that we have put in place and that we're working to strongly enforce have put some constraints on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며 2023년 이 사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거나 예고하진 않겠지만 말 그대로 동맹 파트너와 매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은 그러한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한에 압력을 가할 뿐 아니라 미국은 물론 우리의 파트너에 대한 모든 직접적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확실히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소통, 조율할 뿐 아니라 대북 접근법에 있어 매우 일치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We're in not only close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I think we're in very
블링컨 장관은 최근 몇 년간 동맹 관계가 이렇게 강력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따라서 우리는 매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선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끔찍한 위반과 도발적인 행동,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과 같은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행동에 제재를 가하고 그들을 유엔에 불러세우는 것에 대한 문제만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nd when it comes to running with the ball, this is not only a question of condemning what North Korea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방어와 억제 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한다며 여기에는 훈련과 준비 태세에 있어 한국, 일본과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러한 협력이 우리와 그들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이사국과 회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1일 VOA의 관련 문의에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과 영내 동맹들과 함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우리는 안보리에서 북한과 관련해 6건의 조치를 제안했다며 그러나 6건 모두 동일한 2개의 이사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를 포함해 미국이 올해 안보리에서 추진했던 모든 대북 조치를 반대한 사실을 비판한 것입니다. 미국이 현재 추진하는 의장 성명은 지난달 1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미국은 이미 의장 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이사국과 공유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지난달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는 문구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관련 당사국들에게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장 성명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의장 성명을 추진하는 것은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5월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강제력이 없는 의장 성명으로 대응 수위를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추진하는 의장 성명 채택에 찬성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22일 현재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최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장 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정보수권법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상원 정보위 지도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들에 대한 정보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민주당의 마크 원의 의원은 19일 성명에서 최근 의회를 통과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정보당국의 예산과 정책 방향을 담은 정보수권법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법안이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을 포함해 적성국들에 맞서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올해 정보수권법안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 분석을 늘리고 통신과 반도체 투자 등에 대한 정보를 식별 노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적국들의 상업용 스파이웨어로부터 파생되는 대정보 위협을 낮추는 조치들의 법안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습니다. 원 의원은 특히 올해 법안은 신기술 채택을 가속화하고 대중국 경쟁 능력을 증대하는 등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촉진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2023 정보수권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습니다. 올해 정보수권 법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쿠바와 같은 독재국가들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당국이 재원과 권한 그리고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이 법안은 미국의 방첩활동과 해외 정보 수집 분석, 신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해 정보기관들이 21세기 우리의 주요 국가안보 위협인 공산주의 중국에 대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수권법 등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은 지난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데일리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 대학 교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미국 핵 우산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면서 한국이 스스로 억제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하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NPT 탈퇴가 합법적이지만 한국의 핵 개발은 원자력 발전 중단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의 찬반 논쟁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프레스 교수께서는 한국의 핵 개발은 완전히 합법적이며 정당하다는 생각이신데요. 왜 그렇습니까?
I think the legal issues are straightforward, which is that South Korea is a non-nuclear member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법적인 문제는 명료합니다. 한국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 회원국 중 비핵국으로서 핵무기를 추구하거나 획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NPT는 자국의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획득과 한국과 이웃 국가들에 대한 거듭된 핵 위협은 예외적인 사건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NPT를 탈퇴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당합니다. 그것이 한국과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이논 전 특보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아이논 특보님, NPT 제10조에서 논하는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나요? 한국의 NPT 탈퇴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Darrell is absolutely correct in his legal understanding of the NPT. It's actually Article 10.
Flex 교수의 NPT 규범에 대한 법적인 이해는 매우 정확합니다. 한국이 현재 직면한 상황들은 NPT 탈퇴를 법적으로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프레스 교수도 말했듯이 이것이 합법적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탈퇴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과 영내 안보의 근간인 미한동맹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비확산 체제도 약화시킬 것입니다.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인 중국과의 관계 또한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핵 보유국 간 사고나 오판으로 인한 핵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또 한국은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프레스 교수님, 한국의 NPT 탈퇴로 비확산 체제가 약화될까요?
I don't think it would hurt the NPT for South Korea to withdraw. You know, well-crafted arms control agreements.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잘 만들어진 군비 통제 협정은 규칙을 따르는 회원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한국은 국제사회의 좋은 일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취약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NPT 초안 작성자들이 이 문제를 예견했고 탈출 조항을 만든 것이 바로 10조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위반 때문에 조약에서 탈퇴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핵이 없는 장기적인 미래에 전념한다고 다시 한번 약속한다면 그것은 조약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NPT를 더욱 강화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약이 유연성이 있고 이를 준수하는 회원국들이 그들의 선량하고 법적인 행동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I don't really agree with Darrell on this point. North Korea is the only country to withdraw so far.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탈퇴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북한은 애초부터 속일 목적을 가지고 NPT에 가입했다가 발각되고 탈퇴한 것입니다. 수년 동안 비확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란도 탈퇴 의사를 비치고 있죠. 한국은 존경할 만하고 정직한 비핵국 중 NPT를 탈퇴한 최초의 국가가 되길 원할까요? 북한 이란과 같은 왕따 국가들에 합류할 것입니까? 한국과 같은 명성 있는 나라가 NPT를 탈퇴하면 원칙 준수 의혹을 꺾게 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 등도 덩달아 탈퇴할 것입니다. 확산의 장벽을 낮추고 비확산 체제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아이론 특보님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한반도의 안보가 더욱 불안해질 거라고 하셨는데요. 프레스 교수님은 오히려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셨죠.
I like the pivot in the conversation because I think it's important to talk about what the core of the issue here is. And the reason this has come up now is becaus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문제의 핵심을 짚는 논점으로 옮기는 것을 환영합니다. 애초에 한국 핵무장이 제기된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길 바라지만 만약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미국 지도자들은 북한의 여러 미국 도시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더 중요한 건 북한 지도자들도 이미 확장 억제를 의심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거액을 들여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독자 핵 능력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것이 한국의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한 동맹은 현재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고 한반도에서의 재앙적인 억지 실패의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프레스 교수님은 북한의 무기 개발 수준을 고려할 때 그 신뢰도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고요. 아이론 특보님, 미국의 공약이 북한을 충분히 강력하게 억제한다고 보십니까?
I think it is. And Darrell's right that the development by North Korea of missiles, ICBMs, intercontinental
강력하다고 봅니다. 미국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개발은 심각한 문제라는 프레스 교수의 말도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미한 동맹의 연합 억제력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식 역량은 물론 한국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핵우산을 형성하는 미국의 거대한 핵능력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정부 때 시작해서 바이든 정부로 이어지는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쏜다면 김씨 정권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재래식 역량으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핵 역량으로도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명과 정권을 귀중하게 여기는 김정은은 이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의 정책은 김정은이 한반도 전쟁 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매우 실질적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데 아이논 특보님, 한국의 핵 개발이 미한 동맹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I think it would weaken this historically successful alliance. How would the American people react?
역사적으로 성공한 미한 동맹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국 정부가 핵무기로 스스로를 방어하겠다고 할 때 왜 대규모 미군을 한반도에 파병해야 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생길 것이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독자 핵 능력이 있으면 일부 한국인들은 첨단 재래식 능력에 대한 투자를 줄이자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I think many of the issues that Bob is raising are important ones to think about. But I think that we have very useful historical insights that can shed light on this.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매우 유용한 역사적 통찰력이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은 유럽의 동맹국들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소련은 195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즉시 유럽 동맹국들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과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공약에 대해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멀리 있는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자살적인 전쟁을 감수할 것인가? 나토의 해법은 훌륭했고 오늘날 한국에도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모든 국가에 통하는 하나의 해법이 아니고 여러 개였습니다. 유럽에 미국 핵전력을 전진 배치했고 유럽 국가들에게 핵사용의 일부 결정권을 준 핵공유가 이뤄졌고 미국의 동맹인 영국과 프랑스는 자체 핵무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 연속체를 따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고 한국식 핵공유를 하거나 프랑스와 같이 자체 핵개발에 나서더라도 당시 미국과 유럽 동맹들의 관계와 같이 미한 동맹이 크게 손상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론 특보님,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 경제적 대가를 언급하셨는데요.
There would be economic costs, but I think there would be political costs as well and foreign policy costs. I mean, I mentioned earlier.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비용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앞서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교역 대상국임을 언급했는데요. 한국은 핵무기가 중국이 아닌 오직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핵 개발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연합을 강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때 한국에 부과한 처벌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에 비한다면 매우 약한 조치일 것입니다. 전 세계는 충격을 받고 크게 반응할 것입니다. 미래에 미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하게 유감을 표하며 한국이 그 길을 계속 가지 않도록 설득하려 하겠죠. 한국이 미국의 조언을 무시한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강력한 유엔 제재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보리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가혹한 독자 제재를 한국에 가하고 러시아 등이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등 전 세계의 원자력 공급국들은 한국에 대한 농축 우라늄 공급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경우 한국 전력의 30%를 차지하는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이 중단될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I want to highlight one thing which Bob said, which I really agree with, which is I think China will be very unhappy with any step that South Korea takes along this dimension. I think Bob's 100% right about that.
한국이 핵무장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중국이 매우 언짢을 것이라는데 매우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북한이 불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중국의 불평을 들어야 합니까?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바람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은 중국이 역내에서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마지못해 핵무장의 길로 간다면 아이논 전 특보가 언급한 경제적, 외교적 비용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핵 연속체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치러야 할 대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취약하게 남아있든지 미국과 강력하게 협상해서 한반도의 핵전력을 재배치하든지 혹은 NPT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한 뒤 핵무기를 스스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에 따른 대가는 다르지만 우리는 또 다른 대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이 독자적인 핵능력을 증강하는 세계에 노출돼 살아가는 심각한 위험이 또 다른 대가입니다. 이 모든 대가를 종합해 한국 정부가 미국 등 협력국과 상의해 궁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I think Daryl and I agree that the current security status quo for South Korea is not satisfactory. There is a gap that needs to be filled.
현재 한국의 안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데 동의합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견해차가 있고 메워야 할 공백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한국인들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미국의 영구적이고 전략적인 주둔이 확대되길 원하고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가 늘어나길 원합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내길 원하죠. 미국 정부는 한국에 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미국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이 더 효과적인 확장 억제를 고안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약속했고 고위급 대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그 핵 연속체 안에서 해법을 찾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 보좌관과 데릴 프레스 다트머스 대학 교수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2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잠바브이 압둘 카디르 말레이시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하야시 외무상과 압둘 카디르 장관이 이날 통화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뿐 아니라 납북자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 간의 협력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북한이 자행한 일본인 납북 사건과 납북자들의 귀환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은 양국 장관이 남중국해 또 동중국해 영해 문제와 우크라이나 미얀마 관련 문제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류했다며 하야시 외무상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칠레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칠레 하원이 21일 본회의에서 찬성 132표, 반대 0표, 기권 1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북한의 잇단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결의에서 북한이 순항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자행한 도발과 공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동시에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이 올해 북한에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는 모두 여러 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외교장관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을 다루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이 3국 공동성명에도 명시됐듯이 북한의 핵실험 재개는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에 담겼습니다. 하원은 결의에서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태 등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에 진지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납북자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의 중요성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무소속의 토마스 라고 마르시노 의원 주도로 국민혁신당의 호세 미구엘 의원, 공화당의 키아라 바르치시 의원 등 10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신뢰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가 채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의 채택은 지난 10월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의 칠레 공식 방문 이후 이뤄졌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칠레를 방문해 상원과 하원에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 추진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럽 동북부 발트의 연안에 리투아니아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모든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리투아니아 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22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무책임한 핵실험은 모든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역내 평화와 안보를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 재개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 있을 경우 지역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회람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리투아니아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최근 대북 규탄 성명들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도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한국과 일본의 영토에 근접하게 도달하는 미사일 발사들을 특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리투아니아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다른 모든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철거된 북한 해금강 호텔을 떠받치고 있던 이 하층 지지대가 최근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가 한참 진행된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던 지지대는 현장에서 37km 떨어진 북쪽 통천항에서 발견됐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너절하다며 철거한 시설 일부를 재활용할 계획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의 고성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서 22일 큰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해금강 호텔이 해체된 뒤에도 남아있던 하층 지지대가 이날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길이와 폭이 각각 95m와 30m인 이 지지 부위는 물 위에 떠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해금강 호텔 건물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3월 해금강 호텔에 대한 해체 작업에 돌입한 뒤 건물 상당 부분을 철거했지만 하층 지지대는 일부 건물 잔해와 함께 방치되어 왔습니다. 수년간 떠있던 하층 지지대가 현재 위치에서 완전히 사라진 시점은 지난 19일 이후로 추정됩니다. 19일자 위성사진에선 여전히 모습이 확인되는데 20일엔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이 없고 21일엔 고성항 일대가 구름에 가려 위성사진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9일과 22일 사이 어느 시점 지지대마저 철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니칸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하층 지지대를 고정시켜왔던 물속 구조물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다면서 지지대가 사라졌다는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또 다른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도 지지대가 철거된 게 맞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라진 하층 지지대로 보이는 구조물이 원래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37km 떨어진 통천항 일대에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슈멀러 선임연구원이 지목한 지점을 촬영한 22일자 위성사진에선 해금강 호텔의 하층 지지대와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물체가 식별됩니다.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BOA에 하층 지지대와 비슷한 크기의 부유물이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이전 모습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지대가 22일 통천으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We compared the previous location with ports of a similar size or coastal areas that could support vessels or
북한이 해금강 호텔의 마지막 잔해인 지지대까지 드러낸 뒤 금강산 관광지구 일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사실상 해금강 호텔의 철거도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이 호텔의 해체 정황이 처음 포착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9개월 만입니다. 다만 한국 측 자산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남은 구조물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해금강 호텔은 한국현대 아산 소유의 건물로 과거 한국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10년 넘게 방치돼 왔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올해 3월 해금강 호텔에 대한 철거 작업이 시작됐으며 4월엔 한국의 리조트 기업 아난티가 운영하던 금강산 골프장의 8개 숙소동이 해체됐습니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거액을 투자한 문화회관 건물을 비롯해 한국 측 시설인 금강산 온정각과 고성항 횟집 건물도 철거돼 현재 이들 부지엔 콘크리트 잔해만이 남아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 영하 10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 1.5에서 3m, 서해북 밭바다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 낮 최고기온 영하 3도, 안주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영하 2도, 남포 아침 최저 영하 21도, 낮 영하 3도, 신의주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1도, 부성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3도, 낮 최고 기온 영하 7도, 강계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6도, 희천 아침 영하 16도, 낮 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3도, 낮 영하 3도, 용현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2도, 개성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4도, 사리원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4도, 신계 아침 영하 18도, 낮 영하 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낍니다. 원산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6도, 심포 아침 영하 8도, 낮 5도, 장전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3도가 되겠고, 평강도 아침 영하 21도, 낮 영하 13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흐립니다. 함흥 아침 영하 11도, 낮 6도, 장진 아침 영하 23도, 낮 영하 5도, 청진 아침 영하 7도, 낮 4도, 김책 아침 영하 7도, 낮 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해상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 1.5에서 3m, 원바다 3m에서 7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낍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 밭바다 1.5에서 3.5m, 원바다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북한이 23일 한반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32분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각각 약 250km와 350km를 비행했으며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군의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18일 정찰위성 시험품 운반차라고 주장하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7차례에 걸쳐 66발 발사했으며 순항미사일은 3차례 발사했습니다. 일본이 2023 회계연도에 약 114조엔, 미화 약 8,650억 달러의 국가예산안을 23일 승인했습니다. 일본은 내년도 방위비 지출을 6조 8천억엔, 미화 550억 달러로 증액하고 2027년까지 국내 총 생산의 2%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위협 증가에 대비해 사거리가 1,000km 이상으로 알려진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에 211조엔, 미화 16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또 F-35A 전투기용 합동타격미사일과 F-15 전투기용으로 900km 사거리의 합동공대지 미사일 등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앞서 일본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한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이 예산안은 일본이 직면한 역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본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0일 전화회담을 갖고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이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장관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블링컨 장관은 국제사회를 위한 투명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안보 경제 안정에 대한 위협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왕 부장이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의 발전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미국이 대화를 요청하면서 억제를 하고 협력을 말하면서 칼을 꽂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합리적 경쟁이 아니라 무리한 탄압이고 이견의 관리가 아니라 갈등의 격화이며 사실상 일방적 괴롭힘의 상투적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한계선을 단계별로 조금씩 침범하는 살라미 방식으로 중국에 끊임없이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의 이번 전화회담은 내년 초로 예정된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내년 6월 다국적 해상훈련에 한국과 북한 등 47개국을 초청했습니다. 현지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군은 6월에 실시되는 코모도 연합해상훈련에 미국과 한국, 북한, 러시아 등 총 47개국을 초청했습니다. 데니스 라세토요 인도네시아 해군 제독은 한국과 북한의 갈등이 상당하지만 과거 훈련에서 양국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해상훈련은 회복과 부흥을 위한 파트너십이란 주제로 인도네시아 남부 술라웨시섬 주도인 마카사르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훈련에는 인도네시아 해군에서 17척의 전함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